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곡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러 가로되 청관원이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어 세워질 때에 무엇이 먼저 바뀌고 있었는가? 제사장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서 이제 사무엘로 제사장직이 바뀌며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데 그 중심에 새로운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옛 제사장 집이 망하고 새로운 제사장 집이 세워집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어 천국이 세워지는 회복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원 역사로 보면 레위 지파에서 율법을 따라 세워지는 제사장 직이 지나갑니다. 즉 아론의 집이 망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한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실 때에 그분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한 다 그 아들과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올 것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참 회복의 때를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과 또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엘리와 두 아들들은 모든 구약의 제사장직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천국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인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천국과 그리고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제사장직이 바뀌는 것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의 계속되는 죄악입니다. 특별히 엘리의 집이 왜 제사장직에서 끊쳐지고 망하여 가는가. 이 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 천국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와 가장들, 특별히 아비된 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 제사장 된 가정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굳게 세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verse 22-25.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먼저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너무나 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들을 가르쳐서 누구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매우 악했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사단의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사단의 자식들이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사장 사역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예배가 그들의 첫 번째 본분이 아니었고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엘리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두 아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제 이유를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먼저 당시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아들들이 이미 다 컸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하면 엘리는 아비로서 자기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했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듯 아비의 말을 어려서부터 순종하며 자라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지금까지 엘리가 늙어서 아들들은 장성하기까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지금 엘리는 너무 늙었고 아들들은 다 장성했다. 그러나 늙어도 장성한 아들들을 향해 그에 맞는 훈계가 계속해서 있어야 했습니다. 장성했어도 그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훈계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도.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제사장 된 엘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깨진 관계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예전에도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지만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그들에게 훈계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훈계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훈계한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요. 3장, 4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고는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3장과 4장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면 엘리가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한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치 하나님이 하시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훈계하거나 양육했는가. 그래서 먼저 그 아들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애타하며 자기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들의 죄를 다루어 주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 아들들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만큼의 징계는 절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벨리엘의 아들들이었는데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도 엘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아비였던 엘리의 죄악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장 13절, chapter 3, verse 13. 내가 그 집, 즉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엘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저주를 자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백성들까지 악한 예배로 인도하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가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걸 잘못된 걸로 그리 크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을.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다가 He failed to restrain them. 막지 않았다는 거죠. NASB에는 He did not rebuke them. 엘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아들들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주지 않았고 합당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믿음과 예배의 삶에 있어서 그러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다뤄줬을지 몰라도 그 아들들의 믿음과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관해서는 다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었는데. 그리고 훈계를 했지만 훈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아들들의 죄를 다루실 때 누구의 죄부터 다루시냐 하면 아비인 엘리의 죄부터 다루십니다. 그 아들들의 죄악의 책임이 그 아비인 엘리에게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삶의 중요함을, 중대성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그 아들들의 죄를 알면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왜 그것을 다루어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유, 하나님과의 관계야. 뭐 니네는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나 관계지. 뭐 자식의 관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엘리도 그 아들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들처럼 드러내고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엘리도 함께 타락해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항상 먼저였고 자기 배가 살펴보았죠. 자기 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예배의 삶에서 타락하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다룰 수가 없었어요. 아비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데 아비인 자신에게도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아들들을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올바로 훈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중요하지가 않은데 말은 했겠죠. 야, 이렇게, 저렇게. 말만 가지고는 오히려 아들들을 노역했을 겁니다. 왜? 아니, 아버지는 자기도 안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저렇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29절에도 보면 그래도 당시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의 죄악을 사람들에게서 듣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먼저 훈계를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23절 2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엘리가 아들들을 훈계하고 꾸짖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아들들아 야 소문이 안 좋다. It is not good report that I hear among people. 물론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 처음 한마디라도 했던 이유 아들들에게 그런 훈계라도 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전까지 몰랐어요? 자기 아들들이 어떤 죄 범하는지?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엘리는 지금 누가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자식들 혼내는 것도 주위 사람들의 눈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왜? 백성들이 뭐라고만 안 했으면 계속 그냥 내버려뒀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다뤄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나 그 아들들이나 다 백성들에게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꾼 같은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자기 밥줄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와요. 그 29절에 2장 29절에 보면 엘리도 제사장직 하면서요. 그 아들들이 가져오는 그 불법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가져오는 고기 덩어리 함께 즐겼습니다. 우리 살펴보았죠.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치기도 전에 솥에서 그냥 고기 먼저 빼와다 가다 먹었잖아요. 아 우리 제사장들 구워줘야 된다고.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했느냐. 엘리도 한통속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서 받은 걸로 스스로 살찌우는 제사장으로. 함께 누렸습니다. 자기 배치우는 걸. 엘리의 삶이 이러했으니 어떻게 올바로 아들들의 죄를 다루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예배의 삶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아들들의 예배의 삶을 제대로 다루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욕안먹게, 티안나게, 들키지 않게 않을 정도로만 잘하는, 잘하라 수준으로만 훈계한 거죠. 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뤄주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뤄주질 않았습니다. 뭐 그냥 드립다 붙들고 뭐 때리고 패서라도 뭐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지 아니었다. You failed to restrain them. 본질은 다뤄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3장 13절에서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은 하지 말라고 꾸짖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죄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루어주지 않고 내버려뒀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것은 잘 다뤄주죠. 야, 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은 잘 다뤄주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뤄줘야죠. 그러나 그보단 먼저 다뤄줘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믿는 가정, 제사장 가정은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삶. 그거는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에게도 그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얘기죠. 이게 예배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엘리에게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열망이고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이용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으니 자식들 삶에서도 예배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에게는.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속 중심을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삶은 아닌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그저 잘 살아가는 것. 그거는 온 힘을 다해 다뤄주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으로 잘 되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항상 최소한만 요구하죠. 최소한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또 4장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아비들에게 자녀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아비들의 죄를 먼저 다루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예배의 삶이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애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과 예배를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장 중대하고 우선적으로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지혜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그저 말 몇 마디 하는 걸로 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이끌어주라고 하시나요? 본이 되어 이끌어주라고 하시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러나 우리 자녀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고 그 아들들이 다 장성해도 엘리의 책임을 먼저 물으세요. 물론 부모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올바른 신앙으로 훈계하고 권면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제가 그 마음을 알죠. 부모님들의 그 애타고 간절한 마음. 눈물 없이는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알죠. 나중에 사무엘에서 뒤로 가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좀 나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보다 믿음과 예배의 삶이 더 올바르게 자라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부모된 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허물이 많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본이 되어 이끌어주는 것.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본이 안 된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로 성도로 뿐 아니라 남편으로 아비로 갈수록 또 애들이 자라고 그럴수록 더욱 부족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죠.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참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예배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뭐 본이 잘 됐고 또 부족했고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뭘 돌아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부모된, 아비된, 어미된 우리 자신의 삶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것부터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예배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지가 되질 않아요. 그때에 우리 믿는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주고 이끌어주고 꾸짖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비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 제사장 가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25절 뒷부분에 가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 아비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해요. 완전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또 부모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본이 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자녀들은 자녀들 입장에서 내 부모가 이랬으니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님들을 순종하는 겁니다. 완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엘리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엘리도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집이 완전히 망하고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끊쳐지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구약의 옛 언약의 언약 저주의 현실입니다.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엘리의 집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의 결론이 그저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잘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망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물론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은 다시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망하거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제사장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난 제사장 가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제사장 가정이기 때문에 엘리의 집처럼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집에, 천국 제사장 된 가정의 집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언약 기관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죠. 늙어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키우라, 훈계하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유아세례 좋죠? 유아세례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자녀들은 그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유아세례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겠다고 서약하며 유아 세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잊지 말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그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원리를 가정에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가정에서 무너지는 것이 예배의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예배가 타락할수록 가정도 더욱 무너져가서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도 사라져가고 자식이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모습도 사라져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2 Timothy chapter 3 verse 1 through 5.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실 원래부터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하여 누구의 가정 같은 모습이죠? 엘리의 가정 같은 모습.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도 또한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그저 세상 영광을 위해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식을 키우려 할 것이라는 거죠.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잊고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세상을 이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줄까에 대한 마음과 열망이 사라져간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 Samuel chapter 2 verse 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또 다른 이유를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 오히려 그것이 그 아들들로 멸망의 길을 가게 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였다.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요. 세상 죄인들도 이 사랑은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자식들 다 세상에서 잘되게는 키우려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다가 망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도 그랬습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과 하나 되는 거고요. 가정도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이 세상 가정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가정도 세상과 믿는 가정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세상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게 키우고 자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하라 하십니다.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조금 길죠? 우리 한 구절만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Hebrews chapter 12 verse 5 through 13.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징계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징계라는 것은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죄를 다루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 죄를 다루어 주셨나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바치면서까지 우리 죄를 다루어 주시는 사랑을 주셨다.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주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죄를 다루어 주실 때 어떤 방편을 쓰실까요? 이렇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는 거죠.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12장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또 우리 죄를 다뤄주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교회를 통해서도 징계를 하시죠. 다룰 만한 충분한 죄가 있으면 교회가 또 하나님 대신 다루어주게 하십니다. 이 사랑을 또 교회가 해야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러시죠?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엘리는 두 아들들을 사생자처럼 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제갈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징계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다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제 많이 없지만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만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도 그 가정의 목자입니다. 힘들죠. 목자로 자녀들 이끌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나요? 그냥 주장하는 자세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냐 뭐 저렇게 안 하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끌어 주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주라고 하셨죠? 친히 먼저 본이 되어 우리를 예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장하는 자세보다, 즉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하는 자세보다 본이 되어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 자녀들을 이끌어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이 되어 나부터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천국 제사장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우리 각 가정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고 지켜져 결국 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정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히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의 집은 망했지만 예수님의 집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집에 속한 천국 제사장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망하지 않게 하지 않으시고 다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붙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시죠? 자기 집 대제사장으로 함께 제사장들로 부르신 이 믿는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하신 말을 다 이루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며 내 백성 중 내 집에 속한 제사장 중 내 집에 속한 언약 가정 중 그 자녀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친히 선포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가장들, 우리 아비 된 자, 어미 된 자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자기 자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말씀 따라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더욱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라면 우리 가정의 한 사람도 한 자녀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잠시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다뤄주시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건져 천국에 들어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내가 아는데 너희도 참여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이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며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굳게 세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이 되어 이끌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죄,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 그래서 세상 가정과 다른 바 없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사람들 속에서 세상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며 키웠던 우리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키우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 돌아봐 주시고 우리 부모된 자들의 믿음과 예배와 말씀의 삶이 먼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듯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되어 우리도 각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천국 제사장 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나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생별같은 그 보배 멸류가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피 흘리시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